오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5장부터 10장 사이에서 특별히 천국시민의 기준과 그 가치관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소고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간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시므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제자도를 경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두 문단은 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행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한다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세 번이나 사용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부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용은 간단하죠.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듣기만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saying versus doing이죠. 두 번째는 듣기만 하고 hearing versus doing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쉬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I never knew you 라는 표현은 당신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체험적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법이 없다는 놀라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가 없다면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난 다시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성형수술을 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제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자신만의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첫 번째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라보라님 경고입니다. 나라는 포도나무가 썩어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가? 주님과 계속 만남으로써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니 요한복음 19장의 비유로 우리가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하는 것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것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형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여기 성가대가 아니고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 신교회를 섬겼는데 해마다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공연합니다. 심지어 카네기홀에도 다섯 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카네기홀에서 다섯 번이나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대원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했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연주의 열매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봅니다. 뭐 인풋 아웃풋 포스트 어네시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은 하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수리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많기 때문에요. 현적으로 하지 않는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대원들이 서너 달씩 연습을 해서 안에 겨울 내는 교회에서 연주를 성대하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저는 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다면 또 듣는 사람이 뭐 몇천 명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또 메시아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0명이니까 500명은 믿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그 교회의 어떤 위세를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까. 우리의 삶이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2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같은 것을 하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보면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마술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우리 귀신한테 자랑하고 도망가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고 있었어요. 대선을 후서 2장 9절 이하에 가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도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 큰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에 맞는 질문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답을 알았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세습이라는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도 CBS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있게 지켜보고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유선적인 신앙생활, 유선적인 사연을 하고 있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사실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은 없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요. 왜 자꾸 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터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을 지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순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져버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을 받는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다면 니드가 있다면 지체된 우리는 당연히 그 니드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신청하세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건데요.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봉사를 하느냐보다는 계속 내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봉사만 한다면 참 예수님 나중에 6개월 동안 수고한 것 같은데 난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너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우리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프레칼리아니 교회 목사로서 몇 년을 수고를 했는데 너 혼자 열심히 했지 넌 네가 언제 나한테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갖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쳐서 탈진합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연히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차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런 아웃풋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풋이 지금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를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지치면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거나 낙심이 되면 책임 부서장들이나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쉬시라고 하겠습니다. 민정부는 제가 와서 활동한 강조하고 들들 복근 후에 이제는 아마 두 학기를 봉사하면 한 학기를 쉬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제가 지난주에 저쪽 방에 청년부 때문에 돌아갔다 보니까 차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 2, 3, 4월에는 누가 하시고 5, 6, 7, 8에 누가 하시고 하는 명단이 쭉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명단을 봤는데요. 그런 건 목사한테 좀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금식 사이에 안 보고 있는데 네. 좀 그런 정보는 공유해야 되고 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저하고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 제도가 모든 부서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뭐 구역장이 8달하고 4개월 쉬겠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교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역장들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원래 우리가 구역장, 부교역장이라는 제도를 갖고 가는데 지금 부교역장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 부교역장들이 쉬어야 하는데도 쉬지 못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 집사님들에게는 구역장은 평생 구역장입니다 하고 농담반지 농담반지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성가 때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있습니다. 음악 전공하는 분들은 안 되고 그분들은 쉬라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할 거예요. 다시 방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면 중간에 몇 가지 쉬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대원이 충분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늘 집사람한테 구박을 맞습니다. 모자라니까. 그건 모자란다 그러는데. 사람이 충분하면 쉬어갈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탈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만 피곤했잖아요. 그냥 죽시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떠나는 것을 너무 더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교회와 저에게 손해고 힘들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목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버플로우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우리의 그 차야 됩니다. 이게 인풋이죠? 그 인풋이 넘치기 시작하면, 컵에 물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그 힘으로 아주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이게 그런 꽉, 항상 그런,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핑계되는데, 전 아직 안 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는데, 자기는 안 찼다고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것 같으면 제가 섬기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숨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웨이스트. 그리고, 그렇죠. 있는 자는, 가진 자는 더 주실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자. 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풍신도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숨겼는데, 신실하게 숨기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에게 그걸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한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교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몇 군데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섬기다가 이제 잘 정착이 되면 항상 그 부서는 제가 사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강요에서는 제가 가장 사표 잘 내는 집사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부서를 셋업해주고 잘 되면 후임에게 넘겨주고 저는 그만뒀죠. 왜냐하면 제가 선하게 동시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숨길 때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봐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을 물론 꼭 한 군데서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원칙상 한 분이 한 군데서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가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구역장 집사님들은 다 한 군데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역장 및 다른 부서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주님도 우리의 사역을 크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 행함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함으로써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성장, 그 열매로 주님을 섬길 때에만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7절을 가면 이제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26절에 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일까요? 좁게 보면 바로 21절 23절에 하신 말씀이 되겠지만 넓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집을 반석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반석위에 지은 자와 모래위에 지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스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 생활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원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한 살짜리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반석위에 지어야만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4절에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과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두 가지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지금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포인트는 참 제자들은 시련이 올 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평소에는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들이 그러한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부족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아프고 막 그럴 때 가서 위로를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동의할 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왔다든가 크게 다쳤다든가 할 때 그 다친 상태, 아픈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저는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denial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저 아픕니다 막 이러고 노래 부르고 다니면 좀 그렇겠죠.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고민을 나누면서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저는 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도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나의 신앙이 정확하게 테스트되고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지식적인 신앙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이 결국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러는데요. 이게 순종하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보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읽는다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늘 관찰과 해석의 차이점이 뭔지를 강조했고 왜 우리가 관찰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스마일이 모르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읽자마자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를 찾아야 됩니다. 원래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관찰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뜻이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그때 그 사람, 지금 우리 또는 나 이렇게 완전히 2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회중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는 고민하던 자들이 이 산상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 말씀은 관찰과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산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슴에게는 가장 큰 주제로 다가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깨달음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찰과 해석이 큰 의미상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계속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잘 관찰하고 잘 이해함으로써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사실 적용은 고든 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좋은 적용은 좋은 관찰과 해석의 열매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요. 관찰과 해석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계속 열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죠. 적용은 열매이기 때문에 적용을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관찰을 잘 하시면 해석이 잘 되고요. 적용은 저절로 나옵니다. 자, 이 저절로라는 것은 부담 가지신 분인데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해석, 적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찰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훨씬 재미있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했지만 듣고 듣는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우리의 순종이나 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한 순종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심각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대조함으로써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는데요. 책임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지금 교회들이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금 내라 그러는데 안 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국 지금 보면.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법안에는 분명히 많은 플로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봅니다. 미국 세법과 비교하면 이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세법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해요. 종교인들 맛에 한다는 거. 미국의 조세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한국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막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막 세법을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것보다 문제가 많지만 우리 같이 답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때까지 절대 우리 세금 안 냅니다가 아니라 세금을 조금 내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이 미케니즘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입으로 고백만 할 것이냐?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날 것이냐?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 열심히 참석하지만 끝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도 있고 수년 전에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들 잘 하고 계신가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게 꾸준히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과연 내가 여러분에게 기준을 드렸죠. 한 번은 안 된다고요. 두 번 이상 해야 된다. 한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경건의 시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을 해야 경건의 시간이 훈련이 되고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조금씩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를 못해요. 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주님 책망하셨지만 우리는 듣기라도 하거든요.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마리아가 예, 마르다는 열심히 밖에서 음식 만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패션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요, 예, 졸면서 보셔도 좋으니까 매일 보려는 결단을 좀 하세요. 매일 보려는 결단을 하면 일주일에 세 번은 봅니다. 내가 일주일에 두 번 보겠다고 결단하면요,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다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연약형을 알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천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 꾸준히 교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얼마 정도 닮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내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왔는가. 내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작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만큼 멀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상태 내지는 지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했다면 감사하면서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조금 이럴 때는 조금 교만하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전하고 다니시겠습니까?
네.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는 좋은 기회,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섬기는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 24일에 25일에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초대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일절의 문제죠. 한강에 떨어진 뭐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러나 네, 사실은 이거는 미쳐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 오기 싫거나 하나님을 알기 싫어해도요, 내가 그렇게 초대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아니, 친구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거절당했다고, 아니 뭐 이런 친구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자고 했다면요, 그 사람 삶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작은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임팩을 주는지, 여러분들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심지어는 반박을 하고 야단을 맞을 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걸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꼭 그 사람을 찾아오고 여러 번 그런 경우를 상해서 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는 깊은 인프레션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동료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꼭 한번 주위에 있는 한두 분에게 초청의 말씀을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놀랬다고 합니다. 그 산상설교 전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산상설교를 들은 우리들이,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마 그들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오늘도 가면 말씀 좋은 말씀도 듣고 떡과 고기도 먹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피시샌드위치도 오늘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들이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한다. 우리는 답을 안 줘.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서 대단히 큰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보고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누구의 권세냐 라는 놀라운 반응을지금보이고있습니다아까제가두구절을기억하시라그랬죠21절에내아버지뜻대로행하는자라야라는말씀과24절에나의말을듣고행하는자입니다이두구절을합치면어떻게됩니까내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가나의말을듣고행하는자것이죠예수님은하나님이시다라는것을예수님은지금암시하시는것입니다이것이누구의권세냐하나님의권세신적인권세를그들이깨달은것입니다예수님은산상설교를통해서계속해서이런말씀들을반복하셨어요아버지의뜻대로내말을듣고행하는자그래서요한복음5장24절에도내가진실로진실로너에게이르노니내말을듣고또나보내신예수님입니다이런표현에서예수님은자신이하나님이신것하나님의아들이심을강조해왔던것입니다하나님의아들로오신예수그리스도그는하나님이셨습니다그신적인권위로이중요한산상설교를우리에게주셨음을우리가분명히기억하고주님의말씀대로순종하는여러분들이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우리는국민적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말씀드렸습니다우리를구원하시기위해서오신예수님율법을완성하기위해서오셨다고5장에서분명히선언하셨습니다그리고산상설교를통해서예수님자신이주이심을우리를분명히강조하십니다그리고하나님심을우리에게분명히강조하셨습니다그리고우리가어떻게살아야될지를자세하게가르쳐주셨는데요이강림자는영어로 advent 는사실초림과재림을다의미합니다그래서우리는예수님의강림을기뻐하며감사하며축하하는강림절로사주를보내지만동시에예수님의재림을준비하는사주가되어야될것입니다그러면어떻게살아야되겠습니까예수님을주인으로모시고예수님의말씀대로순종하는제자가되어야만주님의재림을바로준비하는우리가될수있을것입니다롤십이라는단어는또디사이플십이라는단어와직접적으로연결이됩니다예수님의권위를우리가하나님메시아로우리가인정하고주인으로인정할때우리는또그분의제자가되고그분의백성이될수있는분이고여기에는반드시순종하고실천하는삶의열매가맺어지는것은전제로한다는것을우리가기억해야되겠습니다주님과친밀한교제를지속하는여러분이되시기를바랍니다우리가성장하고변화되면우리가맺기하기싫어도순종하게되고요하기싫어도열매가맺힙니다주님과의교제가선행되어야한다는것을기억하시고우리가마지막날예수님을만날때너참잘왔다반갑다예수님이렇게말씀하셔야돼요처음보는데이런말씀을보면상당히썰렁해집니다내가너희를도무지알지못하니이말씀대신착하고충성된자잘할거다칭찬되는우리모두가될수있게예수님을축원합니다기도드리겠습니다고마우신하나님오늘말씀을통해서선상선교의결론을저희가보면서우리가입으로만예수그리스도를주로고백하는신앙의어리석음이무엇인지또듣기만하고실천하지못하는것이얼마나어리석은건축자인지를다시한번저희들이깨닫게됩니다먼저우리를위해서이땅에메시아로오신예수님그리고아들을보내주신하나님의사랑과은혜를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이제예수그리스도를주로고백하며주님의제자가된우리가신실하게하나님의말씀대로살며말씀가운데주님과친밀한인격적인교제를나눔으로써성장하고변화되는제자들이될수있도록은혜주시기를간절히기도드립니다우리가성장할때건강하게되고아름다운열매를맺는순종하고실천하는삶을살수있는제자들이될수있음을분명히약속하셨고또우리가이것을확신합니다이제바른결단을하고금년한달밖에남지않았지만끝까지주님의오심을기뻐하며또한주님의재림을준비하며말씀과말씀안에서주님과친밀하게교제하면서성장하며아름답게섬기는신실한주의제자들되어가시기를축복해주시고앞으로우리가계속해서주님과교제하며성장하며그리스도를닮아가면서아름다운열매를맺고하나님께영광돌리는주의백성들이될수있도록은혜허락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감사합니다